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 지도부의 추가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자제하고 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김 대표는 오늘 노기덕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웃나라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이런 도발들과 다른 불안정한 행위들을 멈추고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부터 북한과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 지도부는 미국이 적대 정책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며 최근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신형 무기들을 계속 시험 발사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이런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해 나가는데 계속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가장 취약한 계층들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 분야를 다루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를 할 것이란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노기덕 본부장은 미국 정부도 지속적으로 대화 의지를 표명하는 만큼 북한 지도부도 조속히 이에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경찰이 독일 연방군 소속 장교 자택을 압수수색해 방사성 물질과 북한 관련 기밀 문서를 발견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도 도이체벨레와 슈피겔 등 언론들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독일 연방군 소속 대위를 체포해 군사무기관리법 위반과 방사성 물질 취급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32살로 독일 연방군 소속 특수폭발물부서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 대위는 최근 미국으로 소음 억제 기기를 소포로 보내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세관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지난 12일 자택을 수색한 뒤 체포됐습니다. 독일 검찰은 자택 수색 도중 독일 연방정보부의 북한 관련 기밀문서들이 발견돼 독일 연방군 군사정보국이 조사에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 관련 기밀문서들의 입수 경로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독일 경찰은 또 이 남성의 집에서 AK-47 소총과 대전차, 대공무기, 수류탄 등 불법 무기를 압수했으며 의료용과 산업용 핵무기 제조에 모두 사용되는 방사성 물질도 확보했습니다. 독일 국방부는 그러나 압수한 무기들이 독일 연방군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에서 9월까지 3분기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여성 3명과 남성 9명 등 12명이라고 한국통일부가 2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에서 지난달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모두 4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입국한 195명과 비교해 5분의 1가량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 입국 탈북민은 2003년부터 11년까지는 해마다 2, 3천명에 달했지만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국경 경비를 강화하면서 2012년 이후 연간 평균 1,3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북한 지도부가 지난해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고 중국과 동남아 국가 내 이동 통제도 강화되면서 지난해 한국 입국 탈북민은 229명으로 지난 20여 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입국한 탈북민 48명 중 남성은 29명, 여성은 19명으로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3만 4천여 명 중 여성이 72%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난주 동해와 접한 러시아 퓨르트 대제만 부근 해역에서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했던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 열척이 일본 스가루와 오스미 해협을 통과하는 무력 시위를 벌였다고 교도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일본 방위선 관리들은 오늘 중국과 러시아 함정 각각 5척씩 모두 열척이 전날 가고시마현 오스미 해협을 통과해 동중국해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함정들은 앞서 훈련을 마친 뒤 지난 18일 일본 스가루 해협을 거쳐 서태평양으로 나와 남쪽으로 이동한 뒤 이날 서쪽으로 틀어 오스미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비의 뉴스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19일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정부 수장이 19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이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북한이 왜 이 시기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인지 윤 기자가 먼저 좀 시작을 해 주실까요?
예.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것은 그동안에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예측, 그 가능성을 예측해 오긴 했었는데요. 왜 이 시기에 발사한 것일까? 이걸 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북한 측 주장에 충실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북한 측 주장은 그것을 좀 따르자면 이 북한은 외부 요인과는 무관하게 이미 그 자기네들이 밝힌 국방력 강화의 일환으로 신형 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이뤄지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을 인용해서 이번에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 발사 탄도탄이 자기네들의 국방기술을 고도화하고 또 북한 해군의 수준작전 능력을 향상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국방력 강화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한국과 사실 계속해서 지금 군비 경쟁이 이뤄지는 양상이 있는데요. 예. 이 한국 정부도 최근에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도 북한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과의 대화 재개에 대비해서 북한이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사실 그런 분석이 또 충분한 설득력을 얻고 있기도 한데요. 최근에 보면은 미국과 한국의 일본의 그 정보 수장들이 서울에서 회동한 날짜가 바로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한 날짜와 일치합니다.
네.
이 정보 수장 간의 회동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까지 포함해서 이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는 그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방안들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처럼 주변의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까지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것에 대비해서 또 재개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 자신들의 그 협상력을 높이려고 이런 시험 발사를 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한 발 발사했다고 하고 일본은 두 발을 쐈다고 하는데요.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네, 한국 측 발표가 더 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그 19일 날 10시 17분에 함경남도 신포에서 이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 정부는 한 발을 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일본 정부는 이제 두 발을 쐈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다소 혼선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나온 그 언론 보도 또 앞뒤 정황을 보면 그 한국이 발표한 한발의 미사일을 쐈다 이런 것이 좀 더 정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 무엇보다 이제 미국과 한국은 그 연합사령부 체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 관찰 추적해온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그 미한 그 군 당국이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를 갑자기 포착한 것이 아니라 아마 사전에 뭐 적어도 한 사나일 전서부터 아마 이것을 발견을 해서 그 뭔가 징후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함경남도 그 심포를 그 미리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가 아마 그 정보위성 또 정찰기 또 각종 레이더 이런 것을 포착해 놓고 이것을 그 봤을 경험이 공산이 크기 때문에요. 한국과 미국 당국의 이 같은 발표가 더 정확할 것이다 이런 공산이 많고요. 한 가지 이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번에 그 한국 측 발표에 보면은 발사한 그 탄도미사일이 고도가 60km이고 비행 거리가 590km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그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보듯이 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고 날아간 것이 아니라 상당히 변칙 비행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도가 60km면 포물선을 그리고 나갔다면 사거리가 대개 한 3, 6, 7, 8 세 배로 치면은 180km, 한 200km 그 정도가 나가야 이제 보통 통상적인 미사일인데요. 이번에는 고도가 60km로 좀 미사일 치고는 좀 낮습니다. 그런데 비행 거리가 590이나 나왔기 때문에요. 네. 이것은 그 미사일이 보통 미사일이 아니라 일종의 변칙 비행을 하는 북한이 새로 개발한 특이한 그런 그 변칙 비행을 한 미사일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그 일본에서도 아마 그 미사일 레이더를 통해서 이제 미사일을 관찰했을 텐데요. 변칙 그 비행을 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이걸 두 개로 혼동을 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예. 그것을 좀 봐야 될 대목이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북한이 그 다음 날 그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제 미사일 발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여기서 그 한 발이다 두 발이다 얘기를 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발사 장면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한 발을 발사한 것으로 나옵니다. 만일 두 발을 발사했다면 이것이 그 한 발보다는 더 큰 그 성과이기 때문에 북한이 두 발을 발사했다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사진만 공개하고 한 발이 발사되는 사진만 공개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결론적으로 한국과 미국 정보 당국이 밝힌 그 한 발을 발사했다 이것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도 윤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은 지난 9월 15일 새로 건조한 안창호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했는데 북한이 그에 대한 대응일 수도 있다 그런 그 지적이었지만 북한에서 특별히 그 한국 측 발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온 게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해서 잘 아시는 대로 그 한국에 말하자면 첨단 무기 도입이라든지 개발 그리고 또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신형 무기 시험 발사에 대해서 도발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신형 무기 말하자면 선보이고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억제력 향상이라고 얘기한 거를 이제 이중 기준이라고 이렇게 비난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한국과 그 군비 경쟁이라 그럴까요? 신형 무기와 관련해서 상당히 경쟁을 하고 있고 그걸 또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9월 15일이 한국이 이제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서 성공한 건데 잠수함에서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몇 손가락 꼽히지 않는 그런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북한도 사실 이제 이번에 잠수함에서 그 탄도탄을 발사한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 남북한이 공이 그 잠수함 수중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성공한 것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북한의 SLBM은 물론 그 배경이 하나가 한 가지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이런 동향을 그 반영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최근에 보면은 그 북한이 이제 국방 발전 전람회라는 것을 이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10월 10일이었는데요.
네.
당 창건 기념일에 이때도 그 아주 특이한 형태의 열병식이 아닌 그 신무기 전람회였는데 바로 그에 앞서서 서울에서도 국제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를 좀 염두에 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고요. 한국 정부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항공우주전에 그 전투기를 타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정도로 지금 신형 무기와 관련해서 그 성과를 과시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여기에 굉장히 자극을 받고 또 여기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이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북한 발표회를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찾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뭐 큰 의미보다는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이제 올해 들어서 쏜 것이 이번이 그 8번째 미사일 정도인데요. 과거에는 아시겠지만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미사일 개발을 상당히 중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는 물론이고 방사포 발사 같은 그런 발사 현장에도 대부분 이제 찾아가는 그런 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올해 들어서는 미사일은 한 8번 발사를 했지만 대부분 현장에 가고 있지 않습니다. 요번 그 19일 날 발사를 이제 SLBM을 발사를 했는데요. 노동신문 같은 데를 보면 발사 현장에는 그 노동당 중앙위원회 유진 그리고 군수공업부 부부장이 갔고요. 그리고 김정식 등이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국방과학원 간부들이 갔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보면은 그 몇 가지 이제 북한이 왜 과거에는 자주 이런 것을 참관을 했는데 왜 올해는 가지 않느냐 이런 그 의문이 드는데요. 몇 가지 이제 그 포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발사한 것이 대부분 그 단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항 미사일은 발사했지만 이것은 그 유엔 안보리 지지 대상이 아닌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자체적으로 무기 개발을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을 자극하지 않고 또 탄도미사일은 과거 그 전임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장을 해줬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탄도미사일을 그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보장을 해줬던 거니까 이것은 계속 지키겠다. 이것은 우리의 자체적인 방위력을 위한 것이다. 이런 하나의 명분을 붙이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조속히 대화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말 잠깐 들어보시죠.
We condemn the DPRK's ballistic missile launch. These launches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are a threat to the region. We call on the DPRK to...
사키 대변인은 이러한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고 역내의 위협이 된다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삼가고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키 대변인이 이렇게 규탄을 하면서도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대화에 나오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견제하고 있는 일관된 입장이고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도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뿐 아니라 국무부 대변인도 마찬가지고요. 입장을 확인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북한 측과 만나자는 제안은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웬디 셔먼 부장관도 이 코리아 소사이어티 그 연례 행사에서 연설을 하면서 셔먼 부장관은 아예 북한 측과 직접 접촉했다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고요. 이 자리에서 또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는 발표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보리를 통해서 규탄을 하면서도 이 북한 핵 문제는 외교와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난은 비난대로 하고 그러나 문제 해결은 역시 외교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편 일본의 신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네,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일본의 그 평화 헌법 또 전수 방어 정책에서 나온 건데 네. 아시다시피 그 일본은 그 평화 헌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또 공격 행위를 이제 포기라고 대신 이제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이때는 방어에 전력을 기울인다 이런 뜻에서 전수방어 정책이라고 이런 것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제 이렇게 여러 번 이제 미사일을 발사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일종의 고민을 하는 거죠. 이 같은 전수방어 정책에 좀 예외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저 고민인데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편할 것 같습니다. 가령 그 일본이 그 레이더나 이제 정찰기 등을 그 통해 보니까 적국이 가령 뭐 한 5시간 뒤에 일본을 공격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이제 내려졌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인데도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북한은 그 공격 또 전수방어의 그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그럼 그 적대국이 자신들을 공격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기지를 공격을 해서 이 같은 공격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전임 그 아베 정권부터 굉장히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도 이제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가운데 기자들 또 정치인들이 이걸 물어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좀 그 얘기를 했는데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적기지 공격에 예외를 해서 이것을 공식화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굉장히 그 계속 지금 그 미사일 이런 것을 개발하고 이것이 그 인접국인 일본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일본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국방 예산도 이미 지금 늘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가 20일 열려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를 했지만 공동 성명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중국이 반대한 것입니까?
그런 직접적인 그 언급이나 공개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중국이나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반대하면은 안보리가 일치된 어떤 행동, 대응을 하지는 못합니다. 안보리가 그 공식 회의 끝에 발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 언론 보도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의장 성명이고요. 또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결의안 채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은 사실 지난 1일에도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이것도 탄도미사일 시험이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네. 미국 측의 요청으로 긴급회의가 열리긴 했는데요. 이때도 아무런 어떤 안보리 차원의 성명이나 이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했었는데요. 아마도 공개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번에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대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못하는 상황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리기에 앞서서 미국 대사 그리고 영국이나 독일 이런 각국 안보리 상임이사국 그리고 비상임이사국 서방 측 국가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해서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고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죠. 그리고 또 아울러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사실 트럼프 행정부 후반부 들어서 하노이 그 미국 정상회담 결렬로 끝난 이후죠. 이때 이후에는 사실 지금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굉장히 첨예화돼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네.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때 이후에 안보리가 북한의 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 긴급 회의를 열어도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이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네. 네. 한편 북한 외무성은 21일 미사일 발사가 정당한 자위권 행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나 설득력이 있는 건가요?
설득력이 크게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 외무성이 21일 날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을 하면서 자신들의 그 미사일 발사가 이제 주권 국가의 정당한 자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엔 안보리를 소집한 미국에 대해서 이제 이중 기준을 적용하지 마라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북한이 그 이렇게 그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유엔 안보리가 소집돼서 또는 세계 각국이 북한을 비난하는 이런 것은 한마디로 유엔 안보리가 그것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가 계속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이것을 어기고 그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거슬러 보면 2004년부터 그 유엔 안보리가 벌써 북한의 그 대량살상 무기 이런 것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계속 그 어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이중 기준을 진짜로 그 풀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은 역시 그 유엔 안보리계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고 미사일을 그 없애고 이렇게 해서 다시 그 비핵화를 해서 제재도 풀고 이렇게 해서 국제사회 그야말로 책임 있는 일원이 되면 이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것도 그 허용이 되고 그야말로 자신들의 정당한 미사일 발사나 시험 개발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같은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이번에는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소식 알아보도록 하죠. 성 김 대북특별대표는 18일 워싱턴에서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서 미한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성 김 대표의 말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Special Representative No, and I also discussed the ROK end of war proposal, and I look forward to continuing.
성 김 대표는 노 본부장과 자신이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번 주 서울을 방문해서 이런 논의들과 그 외 다른 상호 관심사들을 계속 다루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다루겠다는 언급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예, 물론 처음입니다. 근데 이 종전선언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한 것보다는 이제 제안에 대해서 논의했고 이런 논의들과 관심사들을 계속 다루기를 기대한다 이런 거니까요.
예.
이 처음 나온 것이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사안입니다. 다만 예. 주목할 만한 것은요. 잘 아시는 대로 이 성김 특별대표의 이런 발언이 있기 전까지 사실 굉장히 치열한 물밑 말하자면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인데요. 지난 9월에 유엔 총회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선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남북한과 미국이 세 나라가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중국이 참여해서 4자가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종전 선언을 제안했는데요.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그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예.
이 한국의 청와대 서훈 안보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백악관에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서 이 문제를 협의했고요. 또 이후에 한국 정부 당국자는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깊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파리에서는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만났고요. 또 바로 앞서서는 미국의 CIA 국장이 서울을 방문해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났고 또 TNI 그러니까 국가정보국장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또 서울을 방문해서 이런 일련의 고위급들의 흐름이 있었고요.
예.
이번에 노규덕 한국 외교부 북핵 수석대표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성김 특별대표와 이 성김 특별대표의 발언이 나온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 노규덕 대표는 미국 측의 종전선언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끝에 나왔고요. 따라서 이 종전선언과 관련한 논의가 미국과 한국 간에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또 미국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관심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성김 대표는 또 납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일본을 의식한 발언으로 봐야 합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외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제 동맹관계 강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그 미국과 한국 이렇게 두 나라만 같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미국, 한국, 일본 3자 협의를 굉장히 자주 열고 있는데요.
예.
아시겠지만 일본의 그 북한 문제에 대한 일순위 문제가 바로 납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뭐 납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도 북한에 납치된 12명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북한 문제를 다루는 그 성김 그 대북특별대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의 납치 문제도 해결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네. 성김 특별대표는 이번 주말 서울에 간다고 했는데요. 왜 또 서울에 가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예, 사실 성김 특별대표가 노규덕 대화상대와 만나고 있는 와중에 또 서울 간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예. 궁금증을 자아내긴 했는데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저희들이 이 방송 녹음을 하는 날짜가 22일 금요일 아닙니까?
예.
이제 방송이 나가는 실제로 나가는 24일이겠죠. 일요일이면은 성김 대표가 서울에서 거의 활동을 사실 마무리하고 25일은 이제 또 출발을 합니다. 자신의 임지로.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이게 왜 서울에 가는 것인지는 아마 그때쯤에 이미 다 그 공개가 될 것입니다.
네, 네. 이 한국 언론은 미한 양국이 종전 선언 문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신빙성이 있는 보도입니까?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그 한국 정부가 익명의 한국 정부 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난 9월 21일이죠. 그 유엔 총회에서 한국 그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공식 그 제안을 하고 그동안 굉장히 많은 그야말로 그 미한 간의 그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진짜로 이곳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 언론 보도대로 미 국무부가 이 문제를 그 자체 그 법률 전문가를 동원을 해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하고 이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됐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문안을 그야말로 한미 간에 그 협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순이기 때문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종전선언 문안을 논의한다면 어떤 것들이 내용에 포함될지 좀 궁금하네요.
예, 사실 그런 측면이 있죠. 그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어떤 출발점이고 또 이것은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라든지 미한동맹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 사실상 이제 미국이 핵심 역할을 하는 유엔군 사령부의 지휘 이런 것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종전선언 문안을 논의한다면 이 문안은 사실 북한도 그 당사자로서 서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 법적인 검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북한 측도 합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문제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엔군 사령부의 지휘라든지 미한동맹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종전선언은 관계가 없는 정치적인 선언이다라고 하는 수준의 그런 그 합의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네. 부분들을 검토하고 또 이제 3자 또는 4자가 공이 별다른 이의 없이 서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안을 검토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북한인데요. 북한이 종전선언에 과연 호응을 할지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북한이 종전선언은 뭐 그 수용한 그 적이 많습니다. 그 남북 간에도 여러 번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은 이제 수용을 했기 때문에요. 종전선언 자체는 지금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그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이것이 그야말로 종전선언 하나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비핵화 협상 또 미북 대화 재개 이를 위한 종전선언 이것의 하나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종전선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것이 종전선언을 계기로 바로 이어서 비핵화 협상 또 미북 대화 재개 이것을 이어지느냐 이것이 이제 본질인데요. 종전선언은 사실 그 있고 그렇긴 한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종전선언을 주장해 온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적대시 정책 철회고 또 하나가 대북 제재 그 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대북 제재 관련해서 북한이 지금 경쟁이 상당히 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려면은 종전선언 하나로는 부족하고 그 대북 제재를 어떤 식으로 완화를 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사전 뭐 보장은 아니더라도 어떤 언질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을 좀 더 그 대화 테이블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종전선언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제재 해제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종전선언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화 테이블로 나오려면 이 같은 그 대북 제재 문제를 어떻게 그 미국과 한국이 얘기를 해서 언급을 해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주목되는 대목인데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정부 수장이 서울에서 만나서 북한 문제를 논의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 국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정보관이 19일 서울에서 만났는데 공교롭게 바로 그날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당연히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했겠죠?
당연합니다. 그 북한 미사일 발사는 주요 의제로 물론 예정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 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이제 북한의 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은 정보를 책임지고 있는 당국자들로서 당연히 했을 것이고요. 아울러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서울에서 전격적으로 만난 핵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은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인데요. 일텐데요. 이것은 이제 이 정보 수장들뿐만 아니라 다른 고위급 차원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움직임의 일환이었고요. 그러니까 북한 측에 어떤 카드를 제시할 것인가, 그리고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여기에는 종전선언 문제도 틀림없이 주요하게 논의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고, 또 이것으로서 그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데 충분할 것인지, 그 다음에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북한에 요구할 것은 어떤 조치들인지, 이런 아마 구체적인 것들이 논의됐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실무선에서 상당한 논의를 진행한 이후에 이런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뭔가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관측을 낳고 있는 겁니다.
네.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은 지난 5월에도 서울을 방문해서 청와대를 예방하고 판문점까지 둘러봤는데요. 다시 서울을 방문한 것은 좀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이례적입니다. 뭐 그 정보국장이 그 서울을 이렇게 5달 만에 갔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또 하나는 이곳이 간 것을 이렇게 언론에 공개하는 것도 드문 일입니다. 그 정보 네. 수장들이 뭐 그 해외 출장을 갈 수는 있지만 관례상 대개 이것을 밝히지 않는데요. 이것을 일부러 이제 언론에 일단 공개를 한 것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그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각국의 그 최고 지도자와 직보 채널을 갖고 있는 정보 수장들이 서울에 모여서 이렇게 북한 문제를 논의한다. 이것을 하나 보고요. 참조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그 한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그 2+2, 그러니까 연말 이전에 남북한 정상이 화상 정상회담 이런 걸 통해서 먼저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비핵화 방안, 또 미북 대화 재개 이런 조건을 먼저 만들어 보고, 여기서 일종의 공감대가 마련이 되면 이 같은 방안의 기초에서 종전선언, 또 미북 대화 재개 이런 것을 이제 견인한다, 이런 방침인데요. 아마 이번 그 정보 수장들이 만나서도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협조를 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소식과 함께 성김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종전선언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내용, 그리고 미 한일 정부 수장이 서울에서 만나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정입니다. 지난달 22일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사망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미국에서는 케네디 대통령을 추모하는 크고 작은 행사가 벌어졌는데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미국인들은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케네디 시대에 여전히 향수를 느끼고 있고요. 젊고 아름다웠던 대통령 부인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35대 퍼스트 레이디 재클린 케네디를 소개해드립니다.
위대한 대통령은 또 나오겠지만 카멜롯은 다시 없을 겁니다.
네, 존 F. 케네디 대통령 부인 재클린 케네디가 한 말입니다. 카멜롯은 영국 아서왕의 신화에 나오는 말인데요. 아서왕의 궁전이 있었다는 카멜롯은 미국에서 케네디 대통령 시대를 상징하는 말로 알려졌습니다.
남편이 암살당하고 일주일 뒤의 일인데요. 이 재클린 케네디가 미국 라이프지의 정기기구가였던 테디 화이트를 불러서 이 마음속의 얘기를 다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임기가 카멜롯처럼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한 겁니다. 당시 아서왕 얘기가 뮤지컬, 그러니까 가무극으로 만들어져서 나왔는데요. 이 케네디 대통령이 사망하기 얼마 전에 그 뮤지컬에 나오는 노래를 즐겨 들었다고 합니다. 잠시 동안이나마 한때 카멜롯이라는 빛나는 시기가 있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라는 가사를 상기시키면서 제클린 케네디가 카멜롯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케네디 대통령이 겨우 몇 년 동안만 대통령을 지냈으니까 이 잠시 동안이라는 가사와 들어맞고요. 또 사람을 휘어잡는 케네디 대통령의 매력이라든가 잘생긴 외모라든가 이 아름다운 부인과 자녀 등 이 반짝반짝 빛나는 면이 있었죠.
버지니아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자 제클린 케네디란 책을 쓴 바바라 페리 교수의 말을 들으셨는데요. 페리 교수는 역사학자들이나 언론인이 케네디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기 전에 제클린 케네디가 선수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아직 슬픔과 충격에 빠져있을 때 제클린이 케네디 시대를 황금 시대로 묘사하면서 그런 인상이 그대로 굳었다는 건데요. 미국에서 새롭게 탄생한 신화 카멜롯의 여주인공 제클린 케네디는 1929년에 미국 뉴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부터 몇 세대에 걸친 부잣집이었고요. 제클린의 아버지가 성공한 월가 금융인이었지만 대공황 때 돈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클린의 부모가 이 돈 때문에 꽤 압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죠. 결국 제클린이 7살 때 부모가 별거에 들어가서 11살 때 이혼했습니다. 당시 많은 이혼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제클린의 어머니가 자녀 양육권을 가졌죠.
2년 뒤에 어머니가 부유한 금융인과 재혼하면서 제클린은 상류사회 집안의 딸로 최고의 것을 누리면서 자랐습니다. 동부의 유명한 예비신부 학교를 나온 뒤에 명문 바사대학에 진학했고요. 프랑스 파리의 소르본 대학교에서 1년 동안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돌아온 뒤 제클린은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 과정을 마쳤고요. 당시 여성으로는 드물게 워싱턴 타임즈 헤럴드 신문에 기자로 채용돼서 일했습니다. 다시 페리 교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When they did finish college, most women were married within the first year.
1950년대에는 대학에서 학위를 따고도 1년 안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클린은 좀 독립적인 기질이 있었고요. 또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직업을 갖고 돈을 벌고 싶어 했죠. 제클린이 한 일은 워싱턴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사진을 찍고 질문을 해서 그 내용을 신문에 실은 거였습니다. 한 번은 제클린이 존 F. 케네디와 리처드 닉슨, 이 두 젊은 상원 의원을 같이 회견했는데요. 1960년대 대통령 선거에서 두 사람이 맞붙게 되고 결국 두 사람 다 대통령을 지내게 되죠.
당신이 쓴 기사는 아주 훌륭했소. 하지만 나는 당신이 무척 그립다오.
1953년 5월 연방 상원의원 존 F. 케네디는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을 취재하고 있던 제클린에게 이런 내용의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클린이 귀국하는 날에는 직접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는데요. 두 사람은 제클린이 아직 10대 소녀였을 때 처음 만났었다고 버지니아 대학교 바바라 페리 교수는 말했습니다.
제클린이 18살인가 19살 때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땐 서로 잘 몰랐고요. 나중에 찰스 바틀릿이란 언론인이 두 사람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존과 제클린이 서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집에 두 사람을 초대해서 만나게 해준 겁니다. 존이 제클린에게 좀 마음이 있었는데 밖에 다른 남자가 기다리고 있어서 기분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바틀릿 부부집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그때부터 서로 마음이 끌려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제클린이 영국 여왕 대관식을 취재하러 갔을 때 존이 제클린을 무척 그리워했어요. 돌아오자마자 청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넉 달 뒤인 1953년 9월 24살 제클린 부비에는 36살 전도 유망한 정치인인 존 F. 케네디와 결혼했습니다. 제클린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1960년에 남편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자 할 수 있는 한 뭐든지 돕겠다고 했습니다. 존은 제클린이 너무 상류사회 출신이고 귀족적이어서 일반 미국인이 거부감을 느낄까 봐 걱정했는데요. 하지만 그건 쓸데없는 걱정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인들은 젊고 아름다운 후보 부인에게 열광했고요.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자리에 오른 뒤에는 전 세계가 미국 퍼스트 레이디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She was voted that in 1962 just after becoming first lady.
제클린 케네디가 퍼스트 레이디가 된 후에 1962년 여론조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으로 꼽혔는데요. 이때는 제클린이 남편과 함께 오스트리아 빈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뒤의 일입니다. 특히 파리에서 제클린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또 1962년 2월에 제클린 케네디가 백악관 내부를 안내하는 프로그램이 텔레비전으로 전국에 방영됐습니다. 당시 미국인 5,600만 명이 그 방송을 봤다고 하니까 이 텔레비전 시청자 4명 중에 1명이 봤다고 할 수 있죠. 또 그 프로그램이 전 세계 106개 나라에서도 방송됐습니다. 이 심지어 동구권, 철의 장막 안의 나라들에서도 방송됐어요. 그러니까 제클린 케네디가 세계적인 스타, 유명 인사가 됐죠.
Isn't that the famous Gilbert Stuart portrait of George Washington?
That's right. That's the oldest thing in the White House. The only thing.
제클린 케네디는 백악관 안내 프로그램으로 권위 있는 방송상인 에미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백악관 안내 프로그램은 전임 퍼스트 레이디 메이미 아이젠하워가 시작해서 제클린 케네디가 완성한 백악관 역사 복원 계획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제클린 케네디란 책을 쓴 바바라 페리 교수의 얘기를 다시 들어보시죠.
When Mrs. Kennedy arrived at the White House, she was very disappointed.
제클린 케네디는 백악관에 들어왔을 때 몹시 실망했습니다. 이 백악관이 칙칙하고 우물하다고 느꼈고요. 미국 역사나 역대 대통령을 제대로 반영해서 보여주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술과 문화, 역사 보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세웠죠. 이 백악관을 방방이 다니면서 그 방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를 재현하거나 어느 시점에 미국 역사나 문화를 반영하는 식으로 다시 꾸몄고요. 예전에 백악관에서 쓰던 가구와 물건을 기부받는 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제클린 케네디는 또 멋진 의상과 머리 모양으로 유행을 주도했습니다. 제클린 케네디 하면 챙이 없는 둥그런 모자와 칠부 소매, 커다란 단추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옷차림에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대부분 미국인은 대통령 부인의 사치를 눈감아줬습니다. 당시 미국이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덕분인데요. 제클린도 일부 비판을 의식해서 외국 디자이너보다는 미국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입으려고 노력했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 대통령 부부가 텍사스주 댈러스를 방문했다. 이날 제클린 케네디는 우아한 분홍색 정장을 차려입었는데 제클린의 분홍색 정장은 한 시간 뒤에 피투성이가 됐다. 남편 존이 암살범의 총격을 받은 것이다.
미국인들은 34살의 아직 젊은 여성이 남편의 죽음 앞에서 보인 의연함에 감동했습니다. 백악관을 떠난 뒤에도 제클린 케네디는 몇 년 동안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으로 뽑혔는데요. 돌연 1968년에 23살이나 위인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와 재혼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7년 뒤에 오나시스마저 세상을 떠나자 미국으로 돌아왔고요. 뉴욕에서 출판사 편집인으로 일하며 여생을 보내다가 1994년에 사망했는데요. 버지니아 대학교 바바라 페리 교수는 제클린 케네디의 유산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제클린 케네디의 유산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백악관 복원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최고 수준의 미국 역사와 문화, 예술을 보여주는 곳으로 이 백악관을 만든 것 말입니다. 또 남편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때 이 제클린이 보여준 용기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례식 때 끝까지 우아함과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진 미국인들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줬는데요. 청취자들이 그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 부인 제클린 케네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45개 나라는 러시아 정부에게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암살 시도와 관련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나발니는 시베리아 여행 중 발생한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나발니는 그 후 독일에서 치료를 받은 후 러시아에 돌아와 조작된 혐의로 체포 수감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 요원이 나발리에게 독극물인 노비초 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45개국은 10월 5일 헤이그에서 이번 암살 시도와 관련 러시아 정부의 해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번 서한 발송은 화학무기 금지기구 이사회 회의와 같이 이뤄졌습니다. 이 기구의 41개 이사국들은 화학무기 금지 규정 이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45개국은 성명을 내고 러시아는 자국 영토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된 데 대해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별도 성명을 내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은 2020년 8월 20일 발생한 나발니에 대한 화학무기 독살 시도와 관련 러시아 당국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기대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당국이 화학무기 금지기구에 협조할지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성명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러시아의 계속되는 불투명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는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성명은 화학무기 사용은 용납할 수 없다며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범인은 신상을 밝혀야 하고 그런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은 러시아에게 규정에 따라 국제사회 요청에 대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러시아 영토 내에서 그 같은 화학무기 사용이 다시는 없을 것을 보장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인디펜던스 에베뉴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